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냐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니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야난이고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수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셈이요, 그 위는 엘미담이요, 그 위는 에로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름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엘리야요, 그 위는 맨야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문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야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백성이, 다시 말해서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 뒤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를 그냥 단 두 절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백성은 꼭 받아야만 했던 이 세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왜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였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만 받는다는 의미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치 않게 그렇게 여겼던 세례 요한 역시도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로 오십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누가 역시도 죄 없으신 예수님의 세례 장면 그 자체에 집중하고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받으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기적 같고 장엄한 일들에 더 집중을 해서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받는 번거로움을 몸소 행하셨지요. 백성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다면 예수님 세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이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들을 위해 짊어지실 그 인류의 죄, 그 죄를 담당하실 구원사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의미의 세례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서의 전체가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들을 담고 있지요. 그분은 처음 출생부터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우리가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요. 뒤에 나오는 족보 역시도 그분은 사람의 족보에 굳이 끼어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이 없어도 되는 분이셨어요. 누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인간 일들에 대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까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의 강조점 여러분들 조금 알고 묵상하시면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많은 복음서 중에서 꼭 누가만 이랬다 그것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은 이 기도라는 것 또 성령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집필했죠? 누가가 집필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을 보는 듯한 장면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집필한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다른 저자들에 비해서 다른 저자들이 안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이 기도와 성령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면 아 이거는 누가의 문체 같은데 라고 읽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연상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세례의 장면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을 누가는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분이었지만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실 때 누구보다도 기도하셨다. 정말 기도하셨다 하는 이 세례 사건 한가운데 일어났던 예수의 기도의 사건에 우리는 좀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우리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능력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땅과 하늘을 잇기 위해서 하늘에 잇대어 사는 삶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삶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셨다는 그것을 누가는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세례 사건에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건은 하나님이 아들아 잘 갔다 오거라 하고 그냥 홀로 보내신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셨던 소통의 사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님, 즉 성자, 성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런 기적과 같은 장면이 오늘 예수 세례 사건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치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분이 그분만이 참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누가는 그 성령을 형체로 이야기하죠. 그것을 주변에서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어떤 형체, 비둘기 같은 형체였던 것 같아. 그렇게밖에 묘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예수님 한 분을 지명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구체하게 다 설명하지 않고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짧고 간결한 말씀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지만 아들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대속물로 보내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짜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세상을 사랑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이 사랑의 본질 자체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아서 보는 게 아니야, 사랑한다. 우리가 사역의 의미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에서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좀 이런 사역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고된 일을 주시지?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려면은 예수님이 가장 크게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도덜도 아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라는 큰 하나님의 속성 안에 담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섬기게 하신다. 피해의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사역이 2022년 우리에게 이 사역의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은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죄 씻음을 받은 우리들을 죄 많은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성자 예수님께 사랑한다 하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역, 예수 사역의 가치를 하늘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프지 않았을까? 힘들지 않으셨을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오묘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다를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본문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상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너를 내가 기뻐하노라. 내 사랑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보내심에 응답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님, 하늘에서 들려온 성부 하나님의 소리, 그분은 지금 땅 위에 인간의 출생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살고 계시지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님이심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사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건, 그 기쁨은 사실은 그 기쁨의 가장 큰 은혜의 혜택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이고 우리도 기뻐해야 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짧은 이 세례 보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누구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꼭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정말 참된 기도일까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하나님과 접속된 삶으로, 하늘에 있대어 사는 삶으로 사실 때 자기 결론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고달픈 이유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삶으로 많은 이들을 인도하셨고 계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으며 앞으로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이 땅의 창조주,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달라고 그분에게 간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분의 계획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춰 나가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족보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예수님 바로 위에 요셉이 있었지만 누가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례받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셨고 사람의 족보 속에서 역사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온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족보에 수용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일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그런 옛날 옛날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어?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2022년 이 새해가 하나님의 기쁨의 날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세상 속에서 주어진 주님의 일들 또 사역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 새해는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진정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의 삶,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가 이 성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소명을 따라서 일터와 삼터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